구약 성경 2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성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자 아브라함이 그 성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성경에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소제목들을 살펴보면 대개가 소돔을 위하여 비는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억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지라도 그 멸망에 대해서 반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은혜 베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장면은 또 이렇게도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대화를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깨우치는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다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친히 맺은 그 관계를 어떻게 심오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8장의 내용에 사실 이런 내용에서부터 18장이 시작됐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뭔가를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그 하실 말씀에 그 우선되는 내용은 10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사라에게 반드시 아이가 있을 것이라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대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고 이제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들어 가시는 그 관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를테면 브리핑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그 거룩한 계획에 대해서 알자로 지금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위치에 놓는 것, 그것이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깊은 것도 나누는 관계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선택해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대로 내가 선택한 자에게 뭘 숨기겠느냐, 바로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도대체 내가 뭘 숨기겠는가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의 사람입니까? 분명히 마음을 다 주는 관계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 생각과 뜻을 알리고 또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위치에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 자리, 그 위치에까지 지금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소돔에는 그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도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의 그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도시를 지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최종적인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때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입장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본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지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한 사람의 중보자로 지금 나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에 대한 그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당돌하게 이렇게 느껴질 만큼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죠.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그 성을 기어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방신이야 선과 악의 구분이 자기 멋대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줄 아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그 구별도 없이 다 그냥 묶어서 같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뭔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소돔 성에서 내가 만일 의인 50인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티끌이나 잿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의인이 그 쉰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하시죠.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 내려가죠. 거기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간청해도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명의 의로운 자들이 소돔성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19장을 접어들면 그 내용은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한 그 하나님과 그 진지한 협상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돔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한 셈입니다. 간청했지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이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만일 의인 10명만 있으면이라는 데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10명 이하로는 왜 안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도 염치를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새로운 깨우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10까지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상 그 아래의 숫자로 더 내려가야 할 필요를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제 소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협상이라도 벌이는 사람처럼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구석으로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당돌한 그런 간청까지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매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일일이 답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하나의 그 지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질문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전제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부당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간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공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의인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심판, 형벌 같은 그런 무서운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의는 공포스럽지 않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가 택한 사람에게 자세히 알리고 그 계획을 분명히 이해할 때까지 자신의 뜻을 이해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의는 악한 사람을 그저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에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 그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밝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밝히셨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특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택함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택함 받은 자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 확인하게 되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다고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리를 그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소돔에 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소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된 자로서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그 해결의 열쇠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우 진솔하게, 매우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의 고뇌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세상에 알려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인내하심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래서 억울함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뢸 수밖에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배워가는 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오로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정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온갖 부르짖음에 대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개입하게 됩니다. 거기 중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그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결국 택함 받은 자가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그 사역들을 그 맡은 바 책임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는 어떤 그 절망적인 어떤 그 부르짖음의 그 여운이 사실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에 소돔 성에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거지만 숫자적으로 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소돔 성에는 있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의인,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그 여운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이 세상에 자신이 속한 지역을, 그 성읍을 구원할 의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준비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의인 열 사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전조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누구의 의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소개받고 그리고 우린 전할 그런 책임과 그리고 역할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서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감당해야 될 그 귀하고 값진 책임들을 기쁘게 감당하심으로 이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한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선포하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 속에 가장 값진 그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로 그 속에 감사하며, 그리고 한날 한날을 살 때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라도 그 걸려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늘 자랑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맡아 감당하게 될 기도하는 자요, 간구하는 자요, 위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그 위치에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감사 가운데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받들고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갖는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아브라함은 은혜를 아는 자로 세상에 대해서 중보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우리의 이웃 앞에서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그 자리의 복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 그 하나님의 그 가지신 뜻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